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6월 28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장마 시작이 가장 늦었던 해는 지난 1982년이라고 하는데요. 7월 5일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마는 보통 6월 하순에 시작이 되는데 보름 정도나 늦어진 거였는데 올해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한국에 꽤 내리긴 했는데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한국의 장마 시작이 올 여름에도 6월 하순이 아닌 7월로 넘어갈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7월 초반에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면 1982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된다는데요. 그런데 걱정인 건 늦게 시작되는 대신 힘을 잔뜩 모은 장마는요,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걸로 우려된답니다. 또 2, 3일마다 한 번씩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호우 특성을 보일 가능성 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시작되는 장마에 시작부터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한국도 북한도 장마 걱정 더 하게 되는 여름이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더 철저한 대비로 반드시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요.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색해보죠. 피플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도 배워보시죠.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개월 만에 9만 달러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63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약 9만 달러 올랐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입니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값 평균은 이달 44만 6천 달러로 4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28일부터 만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미접종자를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약 11만 명입니다. 예약은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와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접경지역을 걸으며 분단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첫 회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통일걷기 행사의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장관은 해단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조속한 연락 채널의 복구와 대화 재개를 위해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내 화력발전소가 지난 2월 말부터 가동된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활동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찍은 영변 핵시설 사진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체는 화력발전소 운영기간이 이전의 유지보수 작업기간보다 더 길고 그 이전에 재처리 활동이 이뤄지던 시기와 더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직접 접촉하는 무대가 되어온 울란바토르 대화가 올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울란바토르 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울란바토르 대화를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채널로 활용해온 점을 들어 올해 행사가 무산되면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막힌 일본 정부 입장에선 큰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지난 24일에 붕괴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는 3년 전 약 910만 달러가 소요되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을 정도로 하자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당국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구조공합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트는 2018년 이 아파트를 보수하는데 9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현지 시간 27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야외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공사 필요성까지 제기됐지만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못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미국의 이란 외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이탈리아에서 만난 라피드 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피드 장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새 행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있다며 양국은 실수를 함께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양정아 기자와 함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열병식 관련 소식으로 먼저 전해주신다고요?
네, 북한이 내년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각 군 및 군 교육기관 작전훈련부에 태양절 110돌 기념 열병식 참가 군인 모집과 훈련 사업 방향을 담은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 일단 총참은 이번 열병식 참가 인원수를 3만 8천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었던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당시에 2만 3천여 명보다 무려 1만 5천여 명 늘어난 인원입니다.
사실 북한이 5년이나 10년 단위로 기념일을 크게 치러온 건 맞죠. 그런데 내년에 굳이 또 역대급으로 규모가 큰 열병식 이걸 개최하겠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참은 네. 우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태양의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천세 만세 길이 전하며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네.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주장했던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과시하면서도 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를 좀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열병식 준비가 그런데 1년 전부터 그럼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현재 총참 명령에 따라서 각 군종, 병종, 군단, 사령부,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열병식 참가 훈련 인원 선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예전에 열병식에 참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인원들이 우선 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만간에 군단, 사령부, 지휘부 소재지들에 집합을 시켜서 내달 1일부터 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총참에서는 이 열병식 준비가 제2기 전투정치훈련, 즉 7월부터 시작이 되는 하기훈련에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열병식 참석 인원이라 할지라도 오전에 반드시 이 정치 상학이라고 불리는 학습까지 받아야 하면서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열병식 참여자 중에 올봄에 조기 제대된 인원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인원을 또 뽑아야겠죠. 그래서 일부 부대에서는 전투 및 내무 근무 인원도 모자라는데 왜 자꾸 병력을 뽑아가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고 이중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이후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까지 예정돼 있다니까 주민들에게 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도 군 관련 소식인데요.
네.
지난해 함경남도 검덕지구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이 됐던 군인들 중 가을 제대 대상자들이 조만간 현지에 노동자로 집단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1일에 군 대열 부충국에서는 현재 검덕지구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동원된 군인 중
네.
가을 만기 제대 대상자들 110여 명을 검덕지구 노동자로 배치한다는 대열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 이는 탄원이라는 명목으로 이 조기 제대 대상자들을 협동농장과 탄광, 광산 등에 집단 배치한 조치를 했었는데 이에 연장선으로 좀 보이고요.
네.
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겠죠, 당연히. 노동력 보충 차원의 사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북한 군인들의 복무 연한이 줄어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노동력이 또 재활용되게 생겼네요. 그런 목적으로 그랬던 건가요?
네. 소식통은 이 집단 배치는 네. 올해 초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복무 연한을 줄였을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다. 이렇게
이걸
말했어요.
계산하고 한 거네요.
네. 부족한 인력은 앞으로도 인민군대에서 계속 차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현지 부대, 정치부 및 대열부에서는 군인들에게 무리 배치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대열부 충국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는 총대를 차감기로 바꿔들어라. 그러니까는 암석을 폭파하기 위한 폭약을 장전하는 구멍을 만드는 기계가 차감기인데 총을 들다가 이제 노동자로서
네.
이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라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네.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제대한 군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네요.
예, 그런 셈이죠.
예.
심지어 부대에서는 이제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라는 정치 사상 교양을 내세우면서 집단 배치 대상자의 명단과 개인 문건을 전부 검덕지구 광산 노동부로 넘기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네.
소식통은 설명했는데요. 당연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방침으로 떨어진 사항이라 꼼짝달싹도 못하고 일생 돌광산 귀신이 됐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지 주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산림직 복구를 군인들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산림직 복구 사업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원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북한 군인들이 여러모로 지금 또 역시나 이중고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북한 군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졌다는 이런 소식도 꼭 좀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그룹도 퍼포먼스를 잘하기로 유명한 인기 보이그룹인데요. 세븐틴이 올해 6월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Ready to Love. 듣고 올게요.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up for a love for you. 내 맘에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널 만나 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들을 쉽게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에 주목할 만한 기업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한국의 강세 업종인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네. 이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을요. 사실은 드문드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해주세요.
먼저 이제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인터넷, 뭐 플랫폼 회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한국에서 전체 재기세율 23위 기업입니다. 우선 다음은 한국의 포털 사이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웹사이트인데요.
네.
검색을 비롯해서 메일과 웹서핑 등 이제 인터넷 사용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포털계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명합니다. 이 카카오도요.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쵸.
여기에서 파생되는 광고, 여러 모바일 사업 등을 통해서 카카오가 그동안 성장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수십 개의 계열사까지 거느린 회사로 성장을 했고
예.
또 업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맞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안 된
네.
네,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회사로는 카카오 내비를 서비스 중인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네.
음반 음원 유통사이자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설립하면서 금융업까지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카카오 택시라고 불리는 이제 콜택시 서비스업도 현재 상업 중입니다.
예. 뭐 우리 생활 각 분야에 정말 밀접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분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왔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뭐 일단 인수합병 M&A가 네. 주요했죠. 특히 기존 스타트업들이 잘 닦아놓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수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모바일 교통 서비스의 경우 김기사, 서울버스, 지하철 내비게이션 등 이런 기존의 회사들을 흡수 합병해가지고요.
네.
카카오 내비 그리고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로 바꿔서 재출시하기도 했죠.
네. 뭐 여러 인수 합병들이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게 다음과의 합병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땠나요?
네, 앞서서도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다음이 한국에서 점유율 1위였던 포털 사이트 기업이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 1위인 네이버가 당시 이제 지식인 기반 여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
여기서 지식인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써 넣으면은
네.
거기서 이제 실제 그 네이버에 가입한 다른 또 사람들 혹은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고 이런
그쵸.
어떤 궁금증을 해소한다라는 예. 차원의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이 네이버한테 밀리게 됐고요. 또 수익이 잘 나지 않게 됐는데 이때 카카오가 지난 2014년 10월 다음과 인수 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후 다음 카카오를 출범시킨 이후에 2015년 10월 회사명을 카카오로 바꿨습니다.
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일단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인수합병은요 카카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대기업들도 다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주 하는 일 아닌가요?
사실 근데 카카오는 좀 네. 다른 차원의 인수합병을 좀 진행을 했어요.
네, 어떤 차원?
뭐 인수를 하면요.
예.
일단은 해당 사업이나 서비스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이제 기존의 불편한 점이나 리스크로 지적됐던 부분을 거듭 개선하면서 선보였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플 하나만 보더라도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이
네.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계속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네.
이를 좀 개선해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군요.
예, 최근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예능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톡을 딱 켜면은
예.
거기에 뭐 자체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예.
뭐 여러 콘텐츠들이 그냥 떠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능 방송은 기존 이 방송들에서 이제 제작하지 않아온 소재나 주제 등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제작을 합니다.
네.
또 드라마는 인지도 높은 배우들이나 감독 등을 기용해서 꽤 높은 수준의 어떤 제작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수익성도
네.
더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의 유튜브 같은
네.
이 성격의 플랫폼으로 성공하려고 꾀하다가 이미 유튜브는 이제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워낙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좀 인지한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좀 눈을 돌린 게 오히려 성공 요인으로 네. 다시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튜브를 표방한다기보다는 콘텐츠를 재밌는 걸 많이 기획을 해서
그렇죠.
좀 그 콘텐츠 자체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은데
네.
인수합병도 해오고 판단도 잘하고 적절한 곳에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성공을 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주식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카카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 주가가 연일 좀 급등하고 있죠.
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카카오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이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두 배가 된 거죠.
네.
이로써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몸값을 뜻하는 시가총액은 6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이제 전체 코스피에서도
네.
3위까지 치솟은 거예요.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의 이은 순위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카카오는 특히 6월에 25% 넘게 올랐어요, 주식이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라는
네.
얘기겠죠.
계속 오르니까
네.
이거 더 오를까 하면 오늘이 가장 싸니까 얼른 사라. 뭐 이런 네. 의미겠죠.
맞습니다. 제가 네. 한 2017년, 16년에 카카오가 이제 좀 상장했을
예.
초기에 좀 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고팔고를 하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수익을 거둬서 이제 나 좀 괜찮았다 뭐 이랬는데 그냥 그때 갖고 있었으면
네.
지금 한 30배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저도 카카오 주식 코로나 직후에 엄청 예. 싸게 샀었는데
예.
그 당시에 한 100% 수익 보고 판 것 같아요.
아.
근데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인데 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시총 3위까지 올라온 건가요? 네이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산업 구조 네. 변화에 의한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성장과 또 카카오의 사업 배양 능력이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기존에 좀 한국이나 어떤 이제 주변 국가들 보면 제조업이 주로 좀 강세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실제
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현재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를 통해 수익화에 나서는 전략들이 모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타치폰에 카카오 관련 어플들이 저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 카카오티, 그 택시 부르는 앱 등등 많거든요.
예.
한 3개 이상은 벌써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더 클 것 같아요. 자,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네.
좀 상승하고 있고 또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콘텐츠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 진출이
네.
활발해가지고 기존의 성장세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전망입니다.
네.
기존 이런 시장에서 네이버가 일찍부터 일본, 북미, 동남아 등 해외 웹툰, 웹소설, 콘텐츠 시장이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카카오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피코마가 네이버를 꺾었어요. 네. 피코마는 이제 북미, 동남아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웹툰이나 웹소설은 인터넷 상으로 보는 만화나 소설을 말합니다. 또 카카오는 슈퍼주니어, 엑소 등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이 속한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의 지분 19%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겠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SM엔터테인먼트 하면 또 유명한 가수들 정말 많은 회사인데
예.
여기에 지분까지 인수한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좀 빠른 시간 안에 네. 다각도로 성장하고 발전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카카오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자회사들인데요. 특히 이제 국내 최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곧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좀 문어발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성공하는
그쵸.
건 아니잖아요. 또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가가
네.
너무 비싸거나 인수한 회사가 생각보다 전망이 좋지 않으면은 또 해당 회사의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좀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두 모바일 기반 혹은 PC를 기반으로 인터넷상의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관련 기업 기업들을 이제 인수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와 좀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카카오의 어떤 수익과 실제로 네. 이제 표면성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좀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식 시장에 이 자회사들이 또 상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도 했었고, 자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잘 되면서 또 카카오라는 그 모기업도 더 잘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주식 시장에 또 카카오 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자금도 더 모이게 될 거고,
그렇죠.
이 카카오 뱅크가 또 카카오를 더 키워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600만 명이 현재 이제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물론 예, 저도 이용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젊은 어떤
맞아요.
층에서만 좀 사용할 줄 알았는데
네, 어른들도 많이 하세요.
어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느꼈는데요. 또 이제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여신 그 규모나 이제 순이익을 네. 좀 확대하고 있어요. 상장일이 좀 가시화되면서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에 또 다른 금융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페이는 어떤가요?
카카오페이도 역시 상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네.
상장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투자, 보험 등 뱅킹을 제외한 금융 전반의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회사고요. 카카오 내 금융 지주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역시도 카카오페이나 그리고 카카오뱅크 또
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도 뭐 현금 없을 때 돈 내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정말 편해요.
예.
그래서 그동안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은 뭐 삼성페이 이런 것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네.
카카오가 이 분야에서도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타치폰으로
예.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이 MTS라는 시장에도 뛰어든다고요?
예, 이제 MTX가 이제 영어로
네.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어플이죠. 이제
네.
내가 주식을 어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예.
이거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이제 하반기에
예.
이제 선언을 했어요.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시로 이제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치폰으로 이제 주식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이 MTS가 그 증권사들의 고유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관련 서비스를 내놨는데 카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까지 지금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서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카카오가 이번에는 금융 쪽에서도 다른 분야들과 같이 끝까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아무래도 금융 쪽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추가 도약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합병을 했었고
예.
굉장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 네. 모빌리티나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이제 다들 이제 카카오의 계열사들이잖아요.
네.
이들 역시도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장이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특정 회사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감사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번 받게 되고
네.
그런데 이게 상장을 또 한다는 말 자체가 또 그 회사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투자금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또 의지로 내비쳐질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그동안 실적이 꾸준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큰 신뢰도를 쌓게 되고 또 해당 콘텐츠들도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내년에 좀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크겠죠. 뭐 아무래도
네.
상장하기 전에 이제 공모주 투자도 또 열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상장해서도 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카카오는 이제 금융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위를 현재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상할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의 가장 큰 경쟁사로 불리는 게 네이버잖아요.
예.
네이버의 시총도 넘어섰고 네이버와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네이버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한껏 오른 이유가 충분히 있는 회사 카카오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장나라 씨는요, 최근에 대박 부동산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색다른 연기를 선보이면서 드라마 OST를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 발표한 장나라 씨의 정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피플 코너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어떤 분을 만나면서 시작을 하나요?
최근에 홍콩의 한 언론사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홍콩의 유력 일간 신문사 중에 하나인 빈과일보입니다. 빈과일보는 홍콩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지난 24일 폐간을 결정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많은 홍콩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과일보를 세운 사업가 지미라이와 빈과일보 폐간에 대해서 홍콩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죠. 이 빈과일보라는 곳이 폐간하게 된 소식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빈과일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오늘 자정에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24일이 마지막 지면 발간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폐간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는 운영자금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홍콩 경찰이 빈과일보 고위 간부진 5명을 자택에서 체포했고요.
네.
빈과일보 자산 1,800만 홍콩 달러 등 운영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사실상 빈과일보 운영을 중단시킨 결정에 가까웠고요. 이렇게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빈과일보는 폐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빈과일보라는 곳이 근데 홍콩 사업가인 지미라이가 창간을 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빈과일보는 사업가 지미라이가 1995년 6월 20일에 창간했습니다. 지미라이는 1948년 중국 광둥성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는 한국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창업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이분이 그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1981년에 파산한 의류 공장을 인수해서
네.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의류 기업으로 키운 것인데요.
네.
하지만 지미라이는 1989년 태난먼, 그러니까 천안문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아서 1990년에 넥스트 매거진 설립, 1995년에는 빈과일보도 창간하면서 언론 사업이 뛰어든 것입니다.
네, 지미라이가 세운 빈과일보가요. 처음부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중 매체로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과일보는 처음에는 파파라치와 선정적인 보도로 대표되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2002년 둥젠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치 문제에 집중된 보도를 내놓으면서 중국과 홍콩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
중국 지도부의 부패와 권력투쟁 등을 적극 보도해서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도 떠오르고요.
네.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때는 종종 대중의 시위 참여를 촉구했고요. 경찰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약간은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매체였는데 결국에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시위를 주도하기까지 하는 언론으로 거듭난 거네요.
네, 사실 정부의 운영과 정책을 감시하고
네.
비판하는 건 언론의 거의 기능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이고 그만큼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빙갈보 같은 반중 매체는 중국 정부는 물론 홍콩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비판적인 빙과일보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면서 이 사주인 지미라이가요 체포되기도 했다고요.
네, 지미라이는 2014년 우산혁명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직접 나서면서 홍콩 범민주 진영과 시민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와 홍콩의 친중 세력은 그를 외세와 결탁해서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홍콩의 독립을 선동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고요.
네.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에는 지미라이를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결국 지미라이는 지난해 12월 불법 시위 등의 혐의를 받아서 징역 20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고요.
아, 네.
하지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는 따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빈과일보까지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다면 홍콩 시민사회의 반응이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홍콩 시민사회는 빙갈보의 폐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홍콩의 8개 언론단체는 경찰이 빙갈보를 압수수색한 지난 17일 공동명의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당국이 언론을 겨냥해 홍콩보안법을 무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중문대 그레이스 렁 강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네.
빙갈보가 폐간되면 홍콩은 민주적 가치와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강하게 옹호해온 매체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한 홍콩 주민은 더는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신문이 없다면서 네.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럭킨 헤어 주석은 명보에 빙갈보 폐가는 대중의 알 권리를 해칠 것이라면서 빙갈보 없는 홍콩은 다소 상상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빙과일보 폐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측도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왠지 옹호하는 쪽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폐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친중 진영은 당국이 빙과일보를 단속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친중 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의 홀든 차오 부주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빙갈보 경영진 체포와 자산 동결은 모두 엄격히 법의 의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고요. 캐리담 행정장관은 지난 20일 정례 유학 보고에서
네.
빙갈보 간부들의 체포는 저널리즘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심각한 언론 침해인 것 같긴 한데
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중국 정부를 당연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시민들이요. 빙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또 긴 행렬을 이루기도 했다죠.
네, 맞습니다. 빙과일보가 폐간한 지난 24일 신문사 밖에는 수백 명이 몰려와서 빙과일보를 응원했는데요. 독자들은 자정부터 새벽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빙과일보는 독자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12배 많은 100만 부를 발행했고요. 신문 일면에는 홍콩인과 빗속 작별이라는 제목과 함께 빼곡하게 들어찬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직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신문을 사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는 한 독자는 정부가 왜 신문 하나도 참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언론의 자유, 이것도 정말 자유의 한 축이거든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인권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도 억압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지지 못 받고 더 고립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제발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 일봉 简讯 게이니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오늘 신나게 놀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월요일부터 이 표현 배워보면서 조금은 일하는 그 서름 같은 걸 달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我想今天玩个痛快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길죠? 그런데 이 표현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玩个痛快 하면 묶어서 유쾌하게 놀다 라는 뜻이 됩니다. 통째로 玩个痛快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신나게 놀고 싶어 我想今天玩个痛快,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29일 화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새벽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0도, 해산 14도, 강계 청진 17도, 함흥 18도, 원산 19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20도, 해주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청진 21도, 함흥, 원산, 해산 26도, 해주 27도, 평양, 신의주, 강계, 사리원 28도, 개성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상승한 74.0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8% 상승한 178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7월물 가격은 온스당 26.0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5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개월 만에 9만 달러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63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약 9만 달러 올랐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입니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값 평균은 이달 44만 6천 달러로 4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28일부터 만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미접종자를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약 11만 명입니다. 예약은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와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접경지역을 걸으며 분단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첫 회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통일걷기 행사의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장관은 해단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조속한 연락 채널의 복구와 대화 재개를 위해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내 화력발전소가 지난 2월 말부터 가동된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활동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찍은 영변 핵시설 사진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체는 화력발전소 운영기간이 이전에 유지보수 작업기간보다 더 길고 그 이전에 재처리 활동이 이뤄지던 시기와 더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직접 접촉하는 무대가 되온 울란바토르 대화가 올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울란바토르 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울란바토르 대화를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채널로 활용해온 점을 들어 올해 행사가 무산되면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막힌 일본 정부 입장에선 큰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지난 24일에 붕괴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는 3년 전 약 910만 달러가 소요되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을 정도로 하자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당국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구조공업 기업인 모라비토 컨설턴트는 2018년 이 아파트를 보수하는데 9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현지 시간 27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야외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등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공사 필요성까지 제기됐지만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못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미국의 이란 외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이탈리아에서 만난 라피드 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피드 장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새 행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있다며 양국은 실수를 함께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윙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냉방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게 되죠. 대규모 에너지 사용량도 문제지만 냉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또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곤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 없이도 냉방을 할 수 있는 기술들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페인트를 칠하거나 건물과 창문에 부착하기만 해도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냉각 기술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전기 없이도 집과 건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흰색 페인트의 기적. 쿨 루프는 시원한 지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반사율이 높은 흰색이나 밝은색 도료를 칠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활용하는 복사 냉각 기술, 반사된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재귀 반사 기술 등이 그런 신기한 냉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냉각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골고루 활용이 돼서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첫 방송부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매회 추억의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도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 중 하나인데요. 이무진 씨가 부르는 비와 당신도 이 드라마의 OST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